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양측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그가 이 합의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2024년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구상을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직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IOC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 해당 대회 개최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OC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위원회는 2024년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후보지로 한국 강원도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OC 이사회에 한국올림픽위원회와 우선 협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하고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함께 수용소를 찾아 과거 화장장이 있던 자리에 헌화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행한 연설에서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가 과거 독일의 국가적 정체성 가운데 일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이것이 독일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아우슈비츠에서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 희생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오늘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 수도 파리와 몇몇 도시에서는 8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파업에 따라 많은 교통수단이 멈춰섰고 병원과 기타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학교 수업까지 취소됐습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일부 사람이 상점을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복잡한 연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연금 개편안이 일을 더하고 연금을 더 적게 받는 방안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부과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 조처가 내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면제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이번 조처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를 수입해온 중국 기업들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해 지난해 7월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관세 25%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7개월간 무역 분쟁을 부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단계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는 애초 지난달 타결될 예정이었지만 늦춰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1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새로 책정하는 예산은 경기 침체 방지, 태풍 피해 복구와 재해 방지 체제 강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에 투입됩니다. 일본은 지난 10월 50년 이래 최악의 태풍으로 사회 기반 시설 등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을 약 1.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최근 국제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잇따른 자연재해 여파로 침체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북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미국이 우리가 서부만 쏠 수 있는 가능성 좀 보였더니 별로 관심을 안 보이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Senator, on the point you made about potentially withdrawing troops, Secretary Esper.
내일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흐리고 낮부터 맑아집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남도 남부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 낮에는 6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부 양측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그가 이 합의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미북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희망이 있는 한 북한과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사려 깊은 무력 적용 등으로 일련의 미북 정상회담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로켓맨으로 호칭하고 대북 무력 사용을 거론한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가는 설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발언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북한의 늑다리 표현까지 설전의 대상이 양국 정상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미국을 겨냥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신속히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했지만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무익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제안에 북한이 이처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건 미북 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이 2017년 7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선물이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북한은 즉각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런던 발언 중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불렀습니다.
Like
이에 북한은 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경고성 발언으로 읽힙니다. 로켓맨과 늑다리는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 미북 두 정상이 서로에게 쏟아낸 비난으로 약 2년 만에 다시 미북 관계 전면에 떠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 부상의 담화가 나온 날 백악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오찬을 함께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국 정상으로 옮겨붙은 설전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북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6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 한 대가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에서 출발했으며 일본 내륙을 관통해 한반도 상공 약 9,450m를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최첨단 전자공학 장비를 갖추고 있어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대 우주공학기계학부 장영근 교수는 인근에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 미군의 정찰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새로운 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보단 인공위성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큰 위협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일 무난하죠. 새로운 길 가는데 뭐 그렇다고 화성 14, 15 옛날에 쐈던 걸 고각 발사 4, 5천 킬로씩 올려가지고 막 그런 거 할 것 같지는 않고 제일 그 예견되는 게 그거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SLBM이 가능성 많죠. 그것도. 왜냐하면 일단 잠수함을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7월에 보여줬잖아요. 그 얘기는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저 잠수함에서 실사 쏘는 연습을 하겠죠. 네, 시험 발사를.
장 교수는 일각에서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ICBM을 쏘진 않는다며 동창리에서 징후가 보인다면 100% 인공위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 15형보다 좀 더 정교해진 미사일을 고각으로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는 미국이 우리가 서부만 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였더니 별로 관심을 안 보이네. 그래서 이번에는 17년 화성 15보다 더 세고 정교한 것을 고각으로 아마 실험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요. 미국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능력을 좀 더 보여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은 방사포랑 미사일로 해서 일본하고 한국은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걸 좀 과시해놓은 거고요.
김 교수는 반면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은 낮게 점쳤습니다. 러시아의 잔잔한 북극해의 경우 잠수함 톤수가 작아도 SLBM을 쏠 수 있지만 동해나 태평양처럼 파고가 높은 바다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최소 6,000톤급 잠수함은 돼야 발사에도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잠수함에도 타격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핵활동 중단에 대한 미북 간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영변이나 동창리 발사장에서 무엇을 하든 미국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창리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체인 북극성 계열의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불과한 만큼 사거리 연장을 위한 시험 발사가 될 거란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북한은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갈 것이며 그 길엔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에 ICBM이나 핵실험 재개가 포함된다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공위성은 가능하지만 실제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과의 협상판이 깨지는 건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미북 간 신경전, 즉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과 로켓맨 언급, 그리고 박정천 북한 총참모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언급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최선희나 박정천이죠. 총참모장이나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존엄을 건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부랑 외무성이 각각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가 두 개였죠. 하나는 무력사용, 또 하나는 이제 로켓맨. 그건 사실은 이제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내용 안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직까지는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박 교수는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 상황을 관망하면서 긴 호흡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합훈련 유예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5일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강한 비난 성명의 횟수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내부뿐 아니라 동맹인 일본 자위대 그리고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안보 조치가 필요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미한 연합 공중훈련 유예가 대비 태세에 주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훈련은 크게 지휘 통제 관점의 작전 규모 훈련과 하위 단계인 전술 차원의 기본 비행 훈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술 차원의 훈련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지난 10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의 면담을 소개하며 대체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고 북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비태세는 이달뿐 아니라 내년에도 미군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최근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U와 EHC가 한반도 인근에서 자주 목격되는 배경과 북한의 향후 도발 움직임의 연관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정찰 자산의 비행 빈도는 예년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정찰기의 비행은 군 지휘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역학관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 개 여단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Senator, on the point you made about potentially withdrawing troops, Secretary Esper addressed that in public remarks within the last few days, stating that that is not accurate.
루드 차관은 오늘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며 거짓이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를 항상 본다. 미국은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분담금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의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while the specifics of it I won't go into in public forum and in open forum, it is fair to say the United States is asking our allies.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do want to hasten to ad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close and long-standing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매우 좋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관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건 국방부는 물론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루드 차관은 미한 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표현처럼 우리는 함께 간다는 것이 미국의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길 원할 경우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So even if Secretary Esper had provided reassurances that we will not be withdrawing troops from South Korea, if the president wants to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 농전보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work much closely with our partners, particularly in the Pacific, with Japan and Korea. Rather than engaging as we are.
리드 의원은 또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영내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 관세를 부과하고 기하급수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연합훈련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기타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셈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한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새로운 셈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백악관이 방대한 계산표를 이미 마련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he White House has a very extensive spreadsheet that they are using in the negotiations now.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분담금 계산표의 확장을 원했다며 미국 정부의 50억 달러 요구는 이런 셈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에 대처한 새로운 계산표를 미국에 제시해야 협상에서 50억 달러가 터무니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Once you lay all of that out, I don't have the spreadsheet, but I think we're nowhere near the five times as to what is currently on.
그동안 한국이 이라크 등 해외 파병에 기여하고 미국 무기 1위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계산표에 포함시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의 계산표에는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 비용 등 분야를 세분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헤럴드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억지력을 포함시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용병으로 낮추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에 기여한 부분 등을 대응 계산표에 넣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럴드 선임 연구원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분쟁 사안에 대한 협상에 쓰는 전략을 한국도 배울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사안에 대한 장기간 연구를 통해 반박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anything that Korea can learn very well from Japan, one of the things might be when the Americans come to you with a demand that you're not very friendly towards, study it for a while.
해롤드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의 기여 확대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크게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여 확대를 명목으로 한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동맹국의 자체 방위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re is clearly some divergence within the thinking of the administration and I think that flows from the top where the president has indicated he really wants money.
한편 기조 연설자로 나선 송민순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파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ns think that okay, when umbrella is gone, who can from whom can you get that?
송 전 장관은 트럼프 현 정부의 분단금 정책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미국 보수층의 시각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VOA 기자의 질문에 비용과 기여 분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며 이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Burden sharing, I think we have to divide this cost sharing and burden sharing into some.
송 전 장관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방위력 상승 자체가 전체 위협에 대처하는 기여 분담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분담금 인상은 금전적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언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한 동맹관계에 균열을 내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방문 이틀 동안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미국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반대의 대치小, 반대의 치창링로, 반대의 창자유연, 당연히 반대의 간섭.
중국은 큰 나라라고 작은 나라를 얕보거나 힘을 믿고 약자를 모욕하는 것, 또 억지 강요나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왕이 부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한 비판 발언과 함께 한국의 대중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현재 국제사회가 일방주의와 힘에 의한 정치라는 위협에 맞닥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왕이 부장의 발언이 동맹인 미국과 한국 사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그만큼 더 중국이 파고들 틈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North Korea involved, you have South Korea involved, and you know there's an opportunity to try and split.
부시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한국이 동시에 엮여 있다 보니 중국으론 기회가 보이는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하고 미북 사이엔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 보좌관은 왕이 부장이 미국에 대해 중국어로 빠링, 즉 괴롭힌다는 표현을 쓴 게 주목된다면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you have Trump basically pushing South Korea to contribute more money to the alliance.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왕이 부장이 최대한 이용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점을 이용해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해 사실상 내정 간섭에 가까운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입니다.
It is quite hypocritical of China to call for not intervening and meddling in.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고 있고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권에 들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한 한국의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China's belief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create a Cold War mentality. When you hear this sort of new tough rhetoric coming from Chinese officials.
브레진스키 교수는 중국은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관리들의 거친 발언들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중국도 그들 방식으로 냉전적 사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10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회의 개최는 자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단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4일 안보리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BOA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가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다며 하지만 오는 10일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죠.
안보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오자 그해 12월 처음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ncumbent on the Security Council to consider the Commission of Inquiry.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는 COI의 권고를 검토하는 것은 안보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안보리는 이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뿐 아니라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하려면 절차 투표를 거쳐야 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우 15개 이사국 가운데 8개 이사국만 회의 개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할 때마다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4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 관련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또 다른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최후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안보리 논의가 강행될 경우 한반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 응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식량 안보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2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수확량 부족과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강수량과 관계수 부족, 8월과 9월 초 홍수와 이로 인한 작물 피해로 주요 작물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북한은 전반적인 식량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3월 29일에서 4월 12일 세계식량계획 WFP와 공동으로 북한 현지에서 긴급 식량 안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주민의 40%인 1천만 명이 식량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58만 5천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42개 식량 부족 국가 가운데는 아프리카 국가가 3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등 8개 나라입니다. 앞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도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11월호에서 올해 불규칙적인 강우량과 낮은 저수율로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지역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도 10월 국가보고서에서 악천후로 올해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 전체 수확량의 10%를 차지하는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곡물의 수확량이 이미 평균 이하이며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확량 예상치는 12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내년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11%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안소연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공개한 2020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보면 내년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올해 모금 목표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11% 감소한 액수입니다. 유엔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80만 명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5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올해처럼 북한의 식량 안보와 영양 결핍 문제를 개선하고 보건과 식수, 위생, 청결 등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농업의 제약 등으로 북한은 내년에도 식량 안보 문제가 이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의 인도주의적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가 유엔 인도주의 지원 수혜 대상의 32%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상황 개선이 유엔의 중요한 지원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을 위한 모금액은 5일 현재 목표의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에 따르면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모금액은 3,25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은 한국이 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위스 601만 달러, 스웨덴 420만 달러, 러시아 4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핀란드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분야별로는 영양 지원이 전체 42%인 2,1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위생이 17.7%, 식량 안보가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츠 사무총장은 대북 지원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는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We fully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is monitored and verified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reaches those most vulnerable.
관련 정책이 필요하며 북한 정권인 국제 지원 단체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투명성 확보 조건을 위해 북한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 과정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으면 국제사회도 지원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s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는 북한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미국 정부가 최근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 사태로 숨진 사망자가 천여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양국 간 핵 감축 협정인 뉴 스타트 연장을 제안했고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상원에서 승리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이란 시위 관련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 정부가 관련 발표를 했죠.
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브라이언 훅 이란 특별대표는 5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요. 이란 사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당초 알려졌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국제 인권 단체들도 지난 지난달 16일부터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사망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할 거라는 관측을 내놨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1,000명이 넘을 거란 미국 정부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란 치안 당국은 시위로 인한 공식적인 사망자 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쟁이 아니고요. 물론 반정부 시위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사망자가 수백 명 또 1,000명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란 보안군이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하는 등 무력 진압을 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예.
훅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에서 나온 영상과 증언, 정보기관 분석 등을 토대로 사상자 수를 집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훅 대사는 비디오 영상 속에는 이란 남부 노샤르 지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경고도 없이 기관총을 난사해서 적어도 100여 명을 한꺼번에 사살하는 모습, 또 시위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로를 차단하고 이란 군인들이 시위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훅 대사는 이 영상들은 미국 정부가 입수한 수만 건의 영상이 일부라면서 이란 정부는 자국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장소 한 곳에서만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훅 대사는 이란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수십 명, 수백 명씩 보안군들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영상들을 토대로 이란 정부가 지금까지 1,000명 이상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망자들 중에는 13세, 14세 어린이 등 수십 명의 어린이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란 정부가 인터넷 등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망자 수도 이렇지만 또 구금한 사람도 많네요.
네, 훅 대사는요. 현재 이란 당국이 7,0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을 이 두 곳의 구금시설에 분산시켜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5일 의회에 이 두 시설에 대한 제재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옥 대사는 또 이란 당국의 희생자 시신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군인들이 시신들을 트럭에 마구 싣고 어디론가 향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럭의 최종 목적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의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끔찍하고 잔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요, 유엔 안보리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네.
이란 정권이 잔혹하게 시위를 진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천 명의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면서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런던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 이란 정권은 단지 정부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민 수천 명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이란 정부는 어떤 입장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는데요. 훅 대사의 발표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은 지난달 유류값 인상으로 불거진 대규모 시위를 폭동으로 시위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 주도로 강경 진압에 나서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 이번 시위에 외국의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감축 협정 연장을 원한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협정인 뉴스타트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5일 러시아 국방 관리들과의 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AP 또 로이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협정이라고 하면 뭐 세계에서도 이 핵군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듬해 발효시킨 양국 간 핵전력 감축 협정입니다.
네.
양국이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의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이 핵탄두로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의 수를 700기 이하로 줄이자는 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뉴스타트 협정과 관련해서 올 봄에도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협정을 연장에 대한 시한이 가까워진 건가요?
네, 뉴스타트 협정이요. 2011년 2월 5일 또 10년의 기한으로 체결됐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이면은 2월 5일이면 만료가 되는 겁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는 아무런 사전 조건 없이 즉시 이해가 가기 전에 뉴스타트 협정을 연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뉴스타트 협정,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 핵감축 협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공식 파기했고요.
예.
러시아도 곧이어서 이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두 나라 사이의 핵통제 협정은 뉴스타트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예.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는 왜 파기가 됐던 거죠?
네, INF는 양국이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수년간 신형 순항미사일인 SSC-8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서 이 INF를 위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파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INF는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INF는 30여 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네, 다시 뉴스타트 협정 얘기부터죠. 러시아가 지금 이제 연장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은 이제는 러시아와의 양자 협정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 보유국들도 참여하는 핵 감축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다시 한번 이를 확인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런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핵 감축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그에 관해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핵 보유국들도 참여하는 새로운 핵 감축 협정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열 손가락 안에 꼽고 있죠, 우리가?
예,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입니다.
예.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등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중국은 미국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미국 정부는 미국과 러시아가 양자협정으로 핵무기 통제를 하는 동안 중국은 전혀 구속받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5일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탄핵 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펠로시 의장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선거를 훼손하려 했다면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되는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록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공화당이 단결해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노력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펠로시 의장의 발표에 앞서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상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자신을 탄핵하려면 빨리 하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신이 상원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공화당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단결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5일 펠로시 의장의 발표가 나오자 즉각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의 분노나 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앞세운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하원에서 작성하게 되는 이 탄핵 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알려져 있습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AP통신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권한 남용과 방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했다는 의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데요. 일부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수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수뢰라는 표현이 미국 헌법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헌법은 반역이나 수뢰,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이 탄핵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정보위 청문회에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해 혐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민주당은 백악관이 의회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의회의 업무 방해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다수당인 하원이 국무부와 백악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 대행 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요청했는데요.
그렇죠.
많은 관계자가 의회 소환장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탄핵 시간표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민주당은 올해 안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소추안 통과는 확실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내년 초에 상원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탄핵 재판이 벌어집니다.
네.
1월에 시작해서 2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아직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이 절차를 협의해야 합니다.
네. 자, 미국 상원은 또 하원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네.
하원의 탄핵 소추안은 단순 과반 지지만 있으면 통과되지만 상원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을 면직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 상원 의석 상황으로 볼 때 공화당 의원 가운데 20명 이상의 탄핵을 찬성해야 하는 건데요. 뭐 이변이 없는 한 힘든 일입니다.
네,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되지만 상원에 가면은 무죄 판명이 날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만큼 여론도 분열된 상황인데요. 지난 9월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늘면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본부는 지난달 탄핵 청문회가 시작되자 24시간 만에 300달러, 3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구름 많고 흐리고 평양과 양덕, 남포 지역에 가끔 눈 내립니다. 오후에는 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7도에서 11도가 올랐습니다. 평양이 영하 3도, 양덕은 영하 6도, 중강 영하 13도, 강계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3도, 남포가 4도, 중강 강계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흐리고 가끔 눈이나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개성 아침 영하 4도, 낮 최고는 해주가 6도, 사리원은 3도입니다. 강원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풍산, 운기 지역은 오전부터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흐립니다. 평강엔 눈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8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5도입니다.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이 낍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양측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그가 이 합의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구상을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직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IOC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 해당 대회 개최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OC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위원회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후보지로 한국 강원도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OC 이사회에 한국올림픽위원회와 우선 협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3.5%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26만 6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5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춘파사인 다우존스 전망치는 실업률은 3.6%, 그리고 일자리 추가 수는 18만 7천 개였습니다. 이 기간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보건 분야와 여가 분야가 각각 4만 5천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11월 비농업 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7센트가 오른 28달러 29센트였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 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은 3.1%가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취임한 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하고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함께 수용소를 찾아 과거 화장장이 있던 자리에 헌화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행한 연설에서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가 과거 독일의 국가적 정책성 가운데 일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이것이 독일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우슈비츠에서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 희생자들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부과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 조처가 내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면제 규모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이번 조처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를 수입해온 중국 기업들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해 지난해 7월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관세 25%를 부과했습니다. 17개월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단계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애초 지난달 타결될 예정이었지만 늦춰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오늘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 수도 파리와 몇몇 도시에서는 8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업에 따라 많은 교통수단이 멈춰섰고 병원과 기타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학교 수업까지 취소됐습니다. 이날 항의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상점을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복잡한 연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편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강한 반대의 직면에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